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다. 그것은 무관심이다. 아름다움의 반대말은 추함이 아니다. 그것은 무관심이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경이 아니다. 그것은 무관심이다. 그리고 삶의 반대말은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무관심이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 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심 있는 여자 이희구입니다. 선생님, 이 오프닝을 무관심으로 하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이기도 한데.
그렇죠.
예. 살짝 자극적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아, 그래, 오늘 우리 아마 그 향연에
네.
아, 절정 클라이막스에 다다른 것 같아요.
아,
오늘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제 대목을 우리가 낭독하게 될 텐데
네.
그게 바로 중간의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조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결정적으로 잘 품고 있어요.
아, 중간. 중간 자리 참 어려운 자리인데.
그렇죠. 그 네. 우리 그 반지의 제왕에서도 항상 네. 그 배경이 중간계 아니에요?
네.
중간계에서.
네. 고전 읽기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공연 선물 안내는요. 예술의 전당 디자인 미술관에서 전시 중입니다. 반고흐 인 파리에 청취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엘튼 존과 키키 디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True Love.
아름다움을 생성하는 아름 강한 힘, 에로스, 사랑에 대해서 그 빛나는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고전 향연 심포지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향연의 책을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인 주인공이 소크라테스더라고요, 선생님.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소크라테스 굉장히 위대한 철학자로 알고 있는데 왜 남긴 글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정입니다만은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라는 제자를 아마 얻지 못했다면
네.
그래서 그의 언행이 글로 남지 않았더라면 아마 소크라테스는 역사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이야기 속의 인물로
네.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소크라테스는 그럼 글을 남기지 않았을까에
네.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예.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아마 문제의 하나의 해결 그 글을 남기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환기시킬 수 있게 됐지만
네.
그러나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즉 문자가 있어서 그걸 믿고 기억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망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아.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나타날 수 없고 문자는 오직 진리의 외피만을 나타내줄 뿐이다. 그래서 아마 이 문자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소크라테스는 살아있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 아주 싱싱한 언어로 얘기하는 말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갖고 있어서
네.
정말 철인으로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삼파술,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해주는 이런 방법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스 철학 계보를 우리 살짝 스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스 철학을 우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이전과 이후는 매우 다르다. 소크라테스
그래요?
이전에는
네.
우리는 이제 탈레스가 최초의 철학자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오니아 학파란 말이죠.
네.
그분들은 전부 다 자연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풀어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고
예?
소크라테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는 인간하기 시작됐다.
아.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철인으로서 그 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를 20세의 젊은 나이에 만나면서 운명의 회심을 하게 된 플라톤. 인제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그의 글로서 남기게 됩니다. 사실은 플라톤의 저서 속에 나오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면
네.
국가 속에서도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고 변명 속에서도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고 향연 속에서도 지금 얘기한 대로
주인공이죠.
주인공이고 파이돈이나 크리톤, 프로타고라스에서 전부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인데
네.
플라톤에 의해서 소크라테스가 재생되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플라톤이 만드는 소크라테스일까? 원래 진짜 소크라테스에 대한 그냥 기록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이렇게
예.
이어지면서
예.
그 찬란한 이제 사상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스 철학의 계보는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전후가 다르다. 이렇게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다릅니다.
예, 자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원래 플라톤이 철학을 가르쳤던 곳으로 지금은 주로 고등 교육기관이나 전문가들의 학회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아크로폴리스, 2번 아카데미아. 원래 플라톤이 철학을 가르쳤던 곳인데요. 지금은 주로 고등교육기관이나 전문가들의 학회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세 분께 지식을 만드는 지식에서 나온 향연 보내드립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어떤 또 다른 여인이 하나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단 낭독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사실 나도 아가톤이 지금 나에게 에로스는 위대한 신이며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한 것과 거의 똑같은 말을 그 부인에게 했네. 그러자 그 부인은 내가 지금 아가톤을 설득한 것과 같이 에로스는 아름답지도 않고 또 내가 전개한 논리에 따라 에로스는 좋은 것도 아니라고 하며 나를 이렇게 설득했네. 오, 디오티마. 아니, 에로스는 추하고 악하단 말입니까?
너무 성급하시네요. 당신은 아름답지 않은 건 반드시 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겠군요. 지혜와 무지 사이에 중간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십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올바른 의견도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지혜가 아닙니다. 근거 없이 어떻게 지식이 될 수 있냐고요. 그렇다고 무지도 아니에요. 우연히 진리를 얻었더라도 그게 진리인 이상 어떻게 무지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올바른 의견은 지혜와 무지의 중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한 건 추하며 좋지 못한 건 곧 나쁘다고 성급하게 단정짓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당신도 방금 인정했듯이 에로스는 훌륭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나쁘고 추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의 중간에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뭐 어쨌든 에로스는 모든 사람이 위대한 신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이란 무식한 모든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식한 모든 사람입니까?
그 모두를 뜻합니다.
아, 소크라테스. 에로스가 신이라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신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신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고 나 또한 그렇죠.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뻔하죠. 신들은 모두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면 당신은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은 행복하지도 아름답지도 않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가진 자를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물론 그렇게 말했지요.
그런데 에로스는 훌륭한 것과 아름다운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욕구한다고 당신은 인정하지 않았던가요?
그랬지요.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것과 훌륭한 것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에로스가 어떻게 신일 수 있나요?
그런 것 같군요.
그거 보세요. 당신도 에로스가 신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에로스는 무엇입니까? 죽을 수 있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죽을 수 있는 것과 결코 죽을 수 없는 것의 중간자입니다.
디오티마, 그건 대체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 그건 위대한 정령이에요. 모든 정령은 죽지 않는 신적인 것과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의 중간자랍니다.
정령은 어떤 힘을 갖고 있나요?
인간이 드리는 기원과 재물을 신들에게 또는 신들의 명령과 보답을 인간에게 해석해서 전달해 주죠. 그래서 신들과 인간 사이에서 빈틈을 메워주고 그리고 우주를 결합해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점술과 재물, 입교식과 주문 등 사제의 모든 기술이나 예언과 마술은 정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 정령에 의해서 인간이 깨어있건 잠들어있건 뭐 결코 인간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신들은 인간과 교류하고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 정통한 사람은 신들린 사람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밖에 다른 일에 정통한 사람, 즉 일상적인 기술이나 특정한 손재주를 가진 사람은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정령은 많고 다양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에로스일 뿐입니다. 네, 잘 듣고 왔고요. 디오티마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대단한 여자 같아요.
대단한 여자죠.
예, 누구죠?
실존 인물은 아니고 플라톤이 이 향연에서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로 이제 이해돼요. 다만 이 향연이 이제 짧은 글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예. 길지 않은데
네.
이 중에 이제 이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대화가 압권 중에 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 시계 발상을 플라톤이 풀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계속 혼자만 이야기하면 그 소크라테스 시계 아니기 때문에
네.
소크라테스와 이렇게 주고받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 이제 디오티마라는 인물인데
네.
제우스로부터 명예를 얻은 여자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대단한 지자로 나타나죠.
네, 네. 그렇구나. 아 근데 제가 이걸 낭독을 하면서 이런 여자 좀 피곤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현명한 여자는
너무 똑똑하니까
속이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예. 뚫려 보이는 것 같아서
예. 아니 백운철 씨 왜 그렇게 네. 웃으세요?
아니요 이게 왜요? 아니 아까 낭독 이제 낭독 잘 하실 건데
네.
잘 하셨으면서 아니 또 그렇게 막 말씀하셔가지고
디오티마라는 여자가 너무 똑똑해요. 예, 그래서 네. 읽으면서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감정이 입이 되게 많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 디오티마라는 여성이 하는 그 에로스는 중간 자리에 있는 인물이다. 그렇죠. 이거 좀 어렵죠.
아까 우리가 예. 중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네.
그리고 이 향연의 결정판 클라이맥스에 이르렀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사실은 이 이제 지혜로운 디오티마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에로스라고 하는 거는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예.
지혜와 무지, 죽음과 불멸
네.
그 사이에 존재한다. 너 에로스를 지금까지 예. 아름다운 것, 뭐 지혜로운 것, 불멸의 것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예.
그렇지 않다.
예.
에로스의 탄생 설화를 보게 되면 원래 아버지는 풍요로운 자고 어머니는 굉장히 빈한한 이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충족과 결핍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에로스다. 그래서 헤겔이 철학자 헤겔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충족보다 늘 한 걸음 앞서간다. 충족되는 순간에 결핍이 되고 그 결핍이 다시 욕망으로 바뀌면서 끝없이 예. 추구하게 돼 있다. 이게 예. 바로 인간학의 저주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디오티마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예. 이제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그래요. 내역이 좀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사람의 대화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소크라테스와 디오티마, 아름다운 것을 사랑한다는 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아니, 더 분명하게 아름다운 걸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아, 그 대답은 다시 그러면 아름다운 것을 획득하는 자는 결국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하는 물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질문에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누가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서 소크라테스,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획득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것을 획득한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그 물음은 아까보다 대답하기 쉽군요.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가라고 또다시 물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답은 여기서 끝나기 때문이죠.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런 욕구와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며 모든 사람은 언제나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 그처럼 모든 사람이 동일한 대상을 언제나 사랑하는데 우리는 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왜 그런지 나 자신도 놀랍습니다.
놀랄 필요는 없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그 일부를 떼어내서 여기에다 사랑이라는 전체의 이름을 붙여놓고 다른 부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신도 창작이라는 말에 매우 넓은 뜻이 있다는 거 아시죠? 사실 우리는 무엇이든 없던 것이 있는 것으로 되는 원인은 모두 창작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기술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창작이고 이런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모든 장인을 창작자라고 부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도 그 사람들이 창작자라고 불리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는 거 아실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창작에서 그 일부, 그러니까 즉 음악과 음률에 관련된 부분만 떼어내서 여기에다 전체의 이름을 붙이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 창작이고 또 이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만 창작자라고 부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좋은 것과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욕구는 강력하고 교활한 사랑일 뿐이죠. 하지만 축제든 체육이든 철학이든 다른 어떤 길에 흠뻑 빠져있는 사람을 가리켜 사랑하고 있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반면 사랑 가운데 특수한 것을 추구하고 전념하는 사람만 사랑이란 이름을 독점해서 사랑하고 있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네, 옳은 말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다른 반쪽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반쪽이든 전체든 좋은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자신의 반쪽을 찾는 것도 그 전체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인간은 자신의 손이나 발도 이것이 자신에게 해롭다고 생각하면 자진해서 잘라버릴 거예요. 자신의 것은 좋은 것이고 남의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하지 않는 한 자신의 것이라고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인간은 좋은 것 이외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법이죠.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굉장히 길죠?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대화였는데 일단 여기서 이 부분은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 사랑에서 그 일부를 떼어내서 거기에다가 사랑이라는 전체의 이름을 붙여놓고 또 다른 부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뭘 어떻게 부른다는 건지.
그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 플라톤이 이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느냐 하면은
네.
사랑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딘가에 묻어있는 사랑이 아니고
예.
사랑의 한 부분만 보여주고 있는 어떤 케이스가 아니고
네.
사랑 itself.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사랑의 이데아죠. 사랑의 이데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데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걸 사랑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 저걸 사랑이라고 부르고
예.
남녀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부자지간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 중에서 하나를 띄어다가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게 어떻게 사랑의 전체가 될 수 있냐.
안 되지.
중요한 거는 예. 사랑이 그 한 대상을 가지고 두 사람의 사랑이었다가 그게 한 단체의 사랑이 되고 그리고 인류에 대한 사랑이 되고 그리고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것. 그때 우리는 순수하게 사랑이 순수해졌자. 이때 우리는 사랑의 이데아를 우리가 갖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이렇게 낭독하기에는 제가 사실 조금 벅찼어요.
그렇죠. 이 디오티마 네. 얘기가 네. 이제 다른 이야기들은 아주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데
네.
이 디오티마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린 플라톤의 철학이죠.
너무 철학적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어려워졌죠.
예.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넘어갑니다. 원래 플라톤이 철학을 가르쳤던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주로 고등교육기관이나 전문가들의 학회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기 1번 아크로폴리스, 2번 아카데미아.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지식을 만드는 지식에서 나온 향연을 보내드립니다. 정답 기다려봅니다. 그러면서 퀸의 노래 듣고 올게요. Love of my life.
세상의 모든 이야기, 책 읽어주는 라디오,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새해 첫 주는 지식을 만드는 지식에서 나온 플라톤의 향연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네. 노래 듣기 전에 저희 선생님하고 나눴던 얘기. 선생님 저 디오티마 낭독하고 조금 어려웠어요. 그랬던 게 이 철학적인 게 많이 가미가 돼서 그랬을 텐데 왜 저희들 이렇게 현실에서 좀 약간 이상한 얘기를 한다. 뭐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한다. 좀 사차원적인 얘기를 한다. 이러면은 쟤는 너무 철학적이야.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철학에 대한 이미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갖고 있을까요?
아마 지금 이제 말 그대로 굉장히 어렵고
네.
복잡하고
나네.
그리고 저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저렇게 살고
네.
있는 뭐 이런 모습으로 이제 들여다 보여서 철학자들은 매우 이제 특이한 존재들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우리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얘기를 하면서
네.
아이히만이 가장 인류에게 커다란 죄를 지은 이유는 사유의 불능, 생각하지 않은 힘,
네.
생각할 수 없는 것, 그 자체가 인류에 대한 가장 큰 죄였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철학은 꼭 이제 사유인 것 같아요. 사유인데. 저희가 이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뭘 이걸 주물주물 해가지고 뭐 이제 사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요리를 할 때 재료들이 많이 있어야 그게 요리가 되듯이
그렇죠, 그렇죠.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이 있어야 이걸 이제 묶어가지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생각만 해서는 뭐 할까? 결국
아유.
사유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 더 좋은 것, 선이라고 하는 거를 행하기 위한 것일 텐데 그러려면 이게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이 돼야 될 거다. 믿음이 돼야지만 나한테 불이익이 생겨도 행동하게 될 거고 나한테 이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해도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이 사실 인류의 진보에 기여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철학은 이렇게 사유를 통해서 명백하게 신념화를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나한테 불리하더라도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신념체계를 제공하는 게 이제 철학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까지 이르려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예.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가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죽음 자체를 받아들인 사람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크리톤 같은 자기의 그 친구이자 제자가 자기의 온 돈을 다 써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도망가자 그랬단 말이죠.
예.
나는 안 가겠다.
예.
난 이게 여기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비록 악법이라 하더라도 난 여기를 네. 지키고 그게 내 인생과 내 신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철학이라는 거지.
예.
복잡한 이 사유만을 철학이라고 우리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신념을 가진 어떤 체계적인 생각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지혜롭게 적응을 시키면 그것이 철학적인 삶이 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어떤 사람의 경우는 고집스러워서 행동을 하기는 좋아 보이는데
네.
그 고집스러운 게 어리석음에 이제 기초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지한 것에서 생기는 어리석음. 그러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네. 용기, 만용 이런 것들은 우리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생각하자. 생각하고 여러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걸 신념으로 삼아서 우리 행위하자. 이게 아마 철학의 실용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자,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갈게요. 예, 사랑에 대한 욕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디오티마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요. 당신은 무엇이 이 사랑과 욕구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짐승이든 새든 모든 동물이 수태를 원할 때는 얼마나 흥분된 상태에 빠지는지 당신도 잘 아시죠? 동물은 모두 애욕에 사로잡혀 처음에는 서로 교미하려 하고 새끼를 낳은 다음에는 어떻게든 먹이를 구해주려 하며 또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약한 자도 강한 자와 감히 맞서 싸워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새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배고픔을 참거나 다른 어떤 일도 서슴없이 한답니다. 인간은 이런 일들을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서 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하지만 동물은 무엇 때문에 이런 애욕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랑의 문제에 대한 대가가 되려 하시나요?
디오티마, 전에도 말했듯이 그래서 당신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 밖의 사랑에서도 원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지요.
만약 당신이 우리가 여러 번 동의했듯이 사랑의 본성이 죽지 않음에 대한 갈망이라는 걸 확신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 원리는 인간이든 동물이든 마찬가지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본성은 가능한 한 영원히 살아 죽지 않기를 추구한답니다. 그런데 이건 수태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겠어요? 수태란 낡고 늙은 것을 대신해서 새롭고 젊은 것을 남겨두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생명체는 각기 자신의 지속적인 삶과 동일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가령 인간은 누구든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계속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그는 어떤 순간에도 결코 똑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지만 똑같은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머리카락, 설, 뼈, 피 등 몸의 모든 부분에서 낡은 세포는 사라져 없어지고 또 새로운 세포는 부단히 생성되는 데도 말이에요. 사실 이런 일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에서도 일어납니다. 습관이나 기질, 의견, 욕구, 쾌락, 고통, 공포 등 어떤 것도 어떤 사람에게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 생기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훨씬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일이 지식에서도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한편으로는 항상 새로 생겨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지식의 관점에서 우리는 항상 동일하지 않지만 각각의 지식에도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즉 학습한다거나 연습한다는 것은 우리가 얻는 지식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린다는 것은 지식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학습한다는 것은 그 빠져나간 지식 대신에 새로운 지식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지식을 실제로는 새롭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게 보존해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은 신적인 것처럼 언제나 그대로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늙으면 자신은 사라지고 자기 대신 자신과 동일한 새로운 것을 남겨놓는 방식으로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한답니다. 아, 소크라테스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육체나 다른 모든 점에서 이렇게 죽지 않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에는 다른 길이 있겠죠. 따라서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새끼를 본능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는 이 불멸성을 위해서 열정과 사랑으로 고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불멸을 얘기하네요.
네.
근데 불멸은 그냥 우리의 소망, 희망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제 플라톤의 향연 속에서
네.
우리 이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의견은 두 개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뭐, 하나는 예. 우리가 어저께 했던 그 아리스토파네스가 얘기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네. 우리는 원래 하나의 완전한 존재였어. 근데 이게 힘이 크기 때문에 제우스가 우리를 반으로 쪼갰어.
나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씩 자기의 반쪽을 찾게 됐어.
예.
그래서 이 욕망의 시작은 사실은 이 상실, 결핍, 그리고 소외,
네.
분리, 부재함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욕망이 생긴다. 이게 이제 그 아리스토파네스가 주장하고 있는 욕망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네.
이 욕망론이 서구 철학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디오티마가 얘기하는 이 이야기.
네.
그런데
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네.
야 반쪽을 찾기만 하면은 행복하냐?
그렇죠.
반쪽을 찾기만 하면 그러면 완전하냐?
예.
근데 생각해봐라. 반쪽을 찾는 욕망이 절대적 욕망이라 하더라도 그 반쪽이 올바른 반쪽이 아니면 그래서 네가 한 전체가 된다 하더라도 선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네.
그 욕망을 채워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것을 영원히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이다. 이게 이제 디오티마가 얘기한 거거든요. 이
네.
욕망년 버전 2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 위대한 것을 영원히 소유하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특이한 얘기가 나와요. 생식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자식을 낳는 것만이 아니라 지식도
임신한다.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건 너무 신기한 얘기야.
육체도 임신을 하는데
예, 예.
유한한 사람이
네.
임신을 해서 생명체를 암으로 해서 그 유한함을 계속 불멸로 연결해 간다. 이런 뜻도 있지만
네.
그러나 우리의 정신도 임신할 수 있다. 이 정신적 임신. 이것이 바로 이제 지혜와
예.
절제와 정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멋진 얘기. 예. 지식에 대한 열정 뭐 이것도 다 그 근본이 에로스에서 비롯된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 에로스는 결국은 사랑이고 사랑은 결국 이렇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 디오티마의 말에 갑자기 선생님의 해석이 딱 붙으니까 싹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디오티마가 된 것 같아요.
참 좋은 건 다 갖다 붙여요 나한테. 자,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내드립니다. 원래 플라톤이 철학을 가르쳤던 곳인데 지금은 주로 고등교육기관이나 전문가들의 학회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기가 있는데요. 보기 1번 아크로폴리스, 2번 아카데미아,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세 분께 지식을 만드는 지식에서 나온 향연을 드립니다. 디오티마의 사랑론을 천천히 따라오면서 사랑의 본질에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죠. 이제는 그 사랑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들어갑니다. 낭독 들어볼게요. 이런 단계까지 다양한 아름다운 것들을 차례로 올바르게 바라보면서 사랑의 신비로 인도된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놀랄만한 아름다움에 이런 본성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소크라테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기울여왔던 모든 노력의 목표인 아름다움 자체랍니다. 첫째, 그건 영원한 것으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도 않고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도 않습니다. 둘째, 그건 어떤 점에서 따라 아름답거나 추한 것도, 어떤 때에 따라 아름답거나 추한 것이 아니며 어떤 관계나 장소에 따라서 아름답거나 추한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 따라 아름답거나 추한 것도 아니죠. 따라서 아름다움 자체는 얼굴이나 손 등 육체의 어떤 부분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어떤 말이나 지식으로도 드러나지 않으며 또 가령 지상이든 천상이든 혹은 어디에 있든 어떤 생명체 속에 깃들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체로 독립해 있으며 영원히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띠고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움 자체에 이렇게 참여한답니다. 즉, 아름다운 것들은 생성되거나 소멸되지만 아름다움 자체를 조금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즉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아름다움 자체에 참여하죠. 따라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소년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통해서 다양한 아름다운 것들로부터 아름다움 자체로 올라가 이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은 그는 거의 마지막 단계인 목표에 도달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혹은 지도자가 인도해서 사랑의 신비에 올바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이런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에서 시작해서 저 아름다움 자체를 향해서 사다리를 계속 올라가듯이 하나의 아름다운 육체로부터 둘의 아름다운 육체로, 모든 아름다운 육체로, 또 아름다운 행동으로, 이어서 아름다운 학문으로, 다시 아름다움 자체를 인식해서 결국 아름다움 자체의 본성을 직관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 삶은 바로 이런 경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름다움 자체를 직관할 수 있으며, 이런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갈 보람을, 이것이 어디엔가 있다면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 당신도 이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면 소년이나 젊은이의 아름다움을 그들의 재산이나 옷차림 때문에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을 보면 황홀해져서 당신이든 어느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즉 인간의 육체나 피부색 또 다른 덧없는 많은 것들로 오염되지 않는 오직 한 가지 모습을 지닌 신적인 아름다움 자체를 직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움 자체를 간주하고 그 아름다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부럽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 아름다움은 오직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데,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그 아름다움 자체를 관조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덕의 그림자가 아니라 아주 참된 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는 결코 그림자 따위를 포착하지 않고 진리를 포착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참된 덕을 낳고 돌보는 사람만이 신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파이드로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디오티마가 나에게 해준 이야기라네. 나는 그 부인의 이런 말에 설득되었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아름다움을 획득하는데 인간의 본성 가운데 에로스보다 더 훌륭하게 도와주는 걸 찾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득해보겠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에로스를 존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 나 자신도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을 존중하고 특히 그 방면에 힘쓰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고 있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언제나 내 능력이 닿는 한 사랑의 신인 에로스의 힘과 용기를 찬미할 것이네. 바이드로스, 자네가 괜찮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에로스에 대한 나의 찬미로 간주해도 좋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어떻게 부를 것인지는 자네가 그 명칭을 적절하게 붙여주게.
네, 잘 들었습니다. 디오티마의 얘기가 막을 내렸어요. 그럼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어려워요, 근데. 참 어려워서 플라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딱 하나만 끄집어낸다 그러면
네.
사랑엔 여러 종류가 있다.
네.
남녀의 사랑도 있고 부자의 사랑도 있고 인류의 사랑도 있고 가지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의 원형은 사랑 그 자체다. 이 사랑에 대한 이데아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불완전한 현실 세계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게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유라고 하는 걸 서로 억압하고 서로를 네. 소유하게 됨으로 해서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으로 변질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생각해봐라. 예. 사랑 이셀프가 뭔지를 알고 네 사랑의 폭을 좀 네. 넓혀봐라. 이렇게 되면 플라톤이 한 이야기가 하나의 사유로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다. 그게 상향연의 의미인 것 같아요.
철학자들이어서 그런지 이 사람들은 사랑을 너무 이렇게 고상하게 포장했다고 그래야 되나?
고상하게 포장했다고 얘기해야 되나? 철학적으로 포장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 저희들한테는 그냥 구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아유 지지고 벗고 뭐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아주 고상하고 품격 있는 사랑도 좋은데 사실 저에게는 쨔쨔한 사랑이 더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향연을 보게 되면 네. 제가 이제 그 아리스토파네스 얘기와 디오티마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외에 쨔쨔한 사랑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안무 앞에 일곱 사람인가 여덟 사람인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사랑이 뭐야? 그랬을 때 그 다양한 시선들을
예.
이 향연이라고 하는 짧은 책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비교해 보는 거야. 이 사랑 중에서 내 사랑은
대체
뭐가 됐으면 좋을까?
네.
그랬을 때는 아름다운 그 자체, 사랑 그 자체에 대한 이제 그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요. 플라톤의 향연, 이 책 안에서 사랑, 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내일 마지막 시간 이어집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레신 헤드폰,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한불바이오에서 탈모 방지 닥터 헤어 맥스 샴푸, 지식을 만드는 지식에서 향연,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반고흐의 파리시기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최초의 전시이자 반고흐 전시사상 최대 자화상 작품을 선보이는 반고흐 인 파리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입니다. 발표해 주세요.
네, 플라톤이 철학을 가르쳤던 학교죠.
예.
아테네 근교에 있는 아카데미아.
아, 정답 맞추신 분들 방송 끝난 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책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저녁 7시 반 구본영 선생님의 특강이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크리에이티브 사롱 9에서 구본영 선생님이 특강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입니다. 구본영 선생님의 특강 참여해 주시고요. 신청하신 분들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공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어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 특강 잘 준비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4시에 다시 뵐게요.
예.
끝곡은 태희 사랑은 하나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희구였습니다.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